네, 계속해서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미국 연방의회가 새 회계연도 예산 법안을 처리해야 할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회계연도가 10월부터 다음에 9월까지라서 의회가 9월 30일까지 예산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Federal Budget Process, 즉 연방 예산 과정입니다.
네. 자, 연방 예산 과정이라면은요, 연방 정부의 예산을 짜는 과정을 말하겠지요. 자, 그런데 올해 초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럼 미국에서는 이 대통령이 만든 예산안을 의회가 수정해서 통과를 시킵니까?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방정부 예산은 대통령이 아니라 연방의회가 만듭니다.
예. 그럼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뭔가요?
네, 쉽게 말해서 이건 행정부가 새 회계연도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예산이라면서 의회에 참고하라고 주는 예산안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매년 2월 첫째 월요일까지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는데요. 여기에는 정부의 지출, 수입, 재정적자의 추정치, 또 정부 조직과 정부가 벌이는 사업의 예산 내용, 그리고 경제 전망과 권고사항 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네.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연방의회가 이걸 꼭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이 예산안을 참조할 수도 있지만 아예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대통령에게는 나중에 의회가 최종적으로 통과시킨 예산 법안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대통령 예산안이 연방의회에 넘어가면서부터 이 연방 예산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연방정부 예산을 짜는 과정을 대략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1단계는 방금 말했듯이 대통령이 제시하는 예산안이 의회에 들어가는 단계고요. 2단계에서는 연방상하원이 예산 결의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의회가 이 예산 결의안을 바탕으로 지출 승인 법안, 소위 세출 법안을 만들어서 이걸 통과시키는 과정입니다.
네. 자, 대통령 예산안이 제출되면 다음 단계로 의회가 예산 결의안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곧바로 예산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산 결의안을 거치는 게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이 미국 연방 예산 과정 가운데 독특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이건 쉽게 말해서 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짜는 데 필요한 청사진이나 설계도 그리고 기본 지침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예산 결의안은 상하원에 있는 예산위원회가 초안을 만듭니다. 여기에는 연방정부가 새 회계연도에 쓸 돈과 거둬들일 돈의 총액이 들어가고요. 또 영어로 Reconciliation Instruction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법을 새로 나올 예산안에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작업에 필요한 지침도 바로 이 예산 결의안 안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예산 결의안이 상원하고 하원을 통과해야지만 예산 과정이 진행되는 거군요.
물론입니다. 양원이 만들어서 각자 통과시킨 예산 결의안을 가지고 단일한 안을 만들어야 하고요.
네.
이 단일안이 다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연방의회는 이 예산 결의안을 4월 15일까지 통과시켜야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기자, 아까 이 두 단계까지 설명해드렸는데 마지막 단계 뭔가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 예산 결의안이 정해준 지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쓸지를 결정하고 이걸 승인하는 과정입니다.
네.
여기서는 세출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 상하원에 있는 세출위원회는 각각 12개로 나뉘어 있는 소위원회 예산을 분배하고요. 각 소위원회는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할당된 예산을 어디에 얼마를 쓸지 정하게 됩니다.
네. 자, 얼마 전에요.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안이라는 걸 통과시켰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주로 국방 예산과 관련이 됐던데요. 그럼 이 법은 예산 과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네.
해당 부분별 지출 규모, 즉 부분별 예산을 결정하려면 먼저 미리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좀 복잡하죠?
네.
이런 권한과 관계된 법을 수권법이라고도 하고요.
네.
아니면 지출권한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 부처나 정부가 벌이는 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거를 존속시키고 또 고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법으로 보장해 주고요. 또 이런 작업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를 그야말로 제한하는 법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이 국방수권법이 바로 이런 이 지출 권한법에 들어가는데요.
네.
이거는 이 미국이 추진할 국방 관련 정책을 추진할 주체와 또 정책 추진 방향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제한한 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이 지출 권한법이 있어야지만 부분별 지출 규모를 또 결정할 수가 있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이 지출 권한법이 나오고 다음 단계 그러니까 이 기출 규모를 이제 정식으로 정하는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개 소위원회가 이 경제 상황하고 정부 세입 등을 생각해서 연방정부나 연방정부가 벌이는 사업에 돈을 얼마나 줄 건지를 결정을 합니다.
네.
아까 이 지출 권한법이 나왔는데요. 이 상하 양원에 있는 12개 소위원회가 수권법, 즉 지출 권한법이 제안한 예산을 그대로 인정해서 그대로 갈지 아니면 이걸 깎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버릴지 이걸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소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 지출 승인 법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제출하는데요. 이 지출 승인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면 이게 바로 이제 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이 공식적으로 되는 겁니다.
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출 승인 법안은 세출 법안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자, 상하원에서 소위원회가 각각 12개가 있다니까요. 그럼 지출 승인법이 모두 24개가 나오는 셈이네요.
그 24개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다 남는 건 아니겠죠.
네.
이 상원과 하원이 각자 통과시킨 지출 승인 법안을 가지고 다시 단일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12개 법안이 남을 거고요.
네.
이 12개 법안이 오바마 대통령 책상에 서명을 받으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참고로 연방위원회는 이 세출 법안이 지출 승인 법안을 매년 9월 30일까지는 통과시켜야 합니다.
네.
그 밖에도 또 이 새 예산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법, 그러니까 세금법 같은 것을 고칠 필요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양원 예산위원회가 예산 결의안에 들어가 있는 지침, 아까 조정 지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지침에 근거해서 따로 법을 만들어서 이걸 처리합니다.
네. 그러면은 연방의회가 9월 30일까지 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면은 10월 1일부터는 이 몇몇 핵심 부서를 빼고는 연방정부가 그냥 일손을 놓아야 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일을 못하겠죠.
네.
지난 2013년에 이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해서 당시에 16일 동안 중앙정부가 문을 닫았었죠.
예.
이런 경우에는 의회가 결의안 형태로 잠정 예산을 짜서 정부 기능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임시로 얼마 동안 지난해 책정했던 예산을 새로운 회견인데 그대로 집행하는 거죠.
네.
만약에 그런데 이제 이 결의안도 없으면 예산이 없는 부서는 모두 문을 닫습니다. 자, 이제 지금 9월 30일이 점점 다가오는데요.
네.
미국 연방의회가 과연 예산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호 기자였습니다.